오늘 저는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고요. 여러분과 함께 감사절 메시지를 나누면서 감사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 하나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굉장히 독특한 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별명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별명이 뭐예요? 사랑장이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엔 별명이 있는데 부활장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지고 자세히 보면 부활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서 목사님들 가운데에는 부활주일 때 많이 애용하는, 인용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감사의 이유를 이제 찾아내기를 원해요. 오늘은 서론이 조금 길 것 같아요. 이제 고린도전서를 이야기를 하면 어느 성경하고 같이 이렇게 대조해서 볼 수 있어야 되냐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후서를 이렇게 같이 보아야 되는데 100% 흑백 논리처럼 딱 맞아지는 건 아니지만 로마서는 대부분 이야기하기를 교리를 많이 썼다라고 이야기해요. 교리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물론 뒷부분에 가면 실천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지만 로마서는 대부분이 교리처럼 담아져 있어요. 그럼 반면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 전서와 후서 두 개 외에 사도 바울이 두 개의 편지를 더 쓴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찾아볼 수가 없이 남아있지가 않으니까 어쨌든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있는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성도들의 생활에 관한 이야기, 특별히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교리,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 생활 혹은 신앙생활 혹은 교회생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성경이 또 하나가 있는데 로마서와 야고보서.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그렇게 대조를 피울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놓고 보면 이렇게 단정져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느 정도는 제가 동감을 해요. 로마서는 뼈와 같아요. 고린도 전후서는 살이에요. 그래서 뼈와 살이 이렇게 잘 어우러져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그 생기게 됐던 그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편안한 자리에서 책 한 권 쓸까? 그러면서 어느 산 속에 들어가서 책상 깔아놓고 요즘 같으면 컴퓨터겠지만 옛날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원고지 착 펴놓고선 생각을 좀 하고 편안하게 소설이나 한번 써보지 그래서 쭉 소설을 써나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파송을 받아서 세 번의 전도 여행과 네 번째는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세 번의 전도 여행을 이렇게 다니고 있었을 때에 두 번째 전도 여행이 유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전도 여행은 지금 우리식으로 편안하게 좀 이해를 돕는다면 터키 중심으로 해서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터키는 유럽은 아니죠, 그렇죠? 아시아죠. 거기서 이야기가 이제 사역이 되어졌고 두 번째는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했던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로 들어갔는데 그 마게도냐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성이 빌립보라고 하는 성이에요. 그래서 그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이제 전도를 했고 첫 번째 교회가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에서 이제 생기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는데 빌립보에서 아주 긴 얘기는 다 줄여서 아주 필요한 것만 한다면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얼마나 심하게 박해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겨서 야밤도주를 합니다. 막 죽이겠다고 덤비니까 그 자기랑 같이 따라다녔던 디모데나 실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조금 천천히 오라고 이야기하고 야밤도주를 해요. 그래서 막 도망을 가가지고 베레아라고 하는 곳까지 따라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거기까지 유대인들이 와서 죽이겠다고 난리를 쳐서 또다시 어디로 도망가냐면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요. 거기가 요즘 말하면 아테네. 아테네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 있다가 또다시 한 번 더 도망을 가는데 저 밑에 고린도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고린도는 상업지역이고 항구도시고 무역의 중심지이고 해요. 근데 거기에 도착을 그런 마음으로 오니까 거기서 뭐 책을 쓰겠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로마서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로마서잖아요. 그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써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정말 보고 싶다라고 쓴 게 고린도에서 쓴 게 로마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내가 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왔을 때에 고린도에서는 내가 교회를 시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이런 말 써서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괴짜세요. 정말 괴짜세요. 왜냐하면 인간이, 사람이 어떤 계획을 딱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지 우선 계획을 착착착착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계획은 하나도 안 쓰세요. 다 무시해버리세요.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전혀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때 하나님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까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가는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기는 했지만 길어야 몇 달이에요. 6개월, 8개월, 맥시멈이 8개월 정도 될 거예요. 뭐, 어떤 데는 두 달밖에 없었고요. 어떨 때는 몇 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고린도는요, 여기서 내가 또 전도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교회를 세워야 돼? 말아야 돼? 사실 갈등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안 하고도 싶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엉뚱하시죠? 거기서 1년 반을 있게 하세요. 제일 오래 있게 하세요. 물론 나중에 3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서 있기는 하지만 그 전까지는 고린도가 제일 오래 머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교회를 하는데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상업도시, 무역도시 그러다 보니까 돈이 돌죠. 캐시가 돌아요. 캐시가 많이 돌고 무역하는 사람들이 배 타고 오랫동안 하게 하고 그러니까 항구도시다 보니까 술집도 많이 있고요. 술집이 있으면 또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모습도 바글바글한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런 세속의 물결이 교회로 침입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울 때에 전도를 하고 회심한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를 시작했을 때에는 세속의 물결과는 상관없이 가르치고 상관없이 교회를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1년 반의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떠났고 혹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후임 목사님으로 오세요. 후임 목사님으로 왔어요. 그래서 멀리 이제 떠났는데 에베소까지 갔는데 거기서 들려오는 소식이 고린도에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교회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분쟁이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 분쟁이 생겨요.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온갖 이상한 도덕적으로 그냥 문란해지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까지 생겼는가 하면요. 근친상간까지 생겼어요. 근친상간이 생겼는데 그것을 교회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 당혹스러워서 흥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게 고린도전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생각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그러면 사랑스럽고 부드럽고 애틋하고 그럴 줄로 아는데요. 그 배경은 절대로 아니에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경우에는요.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성내지 않으며 무슨 그 약속할 때 그럴 때 쓰는 것처럼 해서 많이들 좋아하는 성경이죠. 그 뜻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쓴 것은 야, 니네들 잘났다고 싸우냐? 니네들 너무 똑똑하고 니네들 돈이 많이 있고 니네들이 성령의 은사를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얘기예요. 지금 열받아서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편지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로마서가 그렇고요. 에베소서가 그렇고 빌립보서가 그렇고 골로새서가 그래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썼는데요. 고린도 전서와 특별히 고린도 전서는요. 후서까지도 후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고린도 전서는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저는요. 설교하기가 힘든 성경 구절 성경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 전서예요. 왜냐하면 이게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A, B, C, D, 1, 2, 3, 4, 가나다라 이런 순서가 없어요. 얌체공치듯이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하고 저 얘기했다가 이 이야기하고 주제가 계속해서 바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흥분한 거예요. 들었던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 보내는 편지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를 세웠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느냐? 지금 그 편지 보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야. 내가 똑똑해서 된 게 아니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까불지 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아니, 사도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는 올해의 추수감사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목이 많아요. 여러분들 각양각색도로 정말 많이 있어요. 자녀 때문에 감사하고 직장 때문에 감사하고 사업 때문에 감사하고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보았을 때 잊어서는 안 되는 감사가 하나가 있으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돌아보아도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도 어느 개인 한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부활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나된 것이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바울의 권면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하는 귀한 말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쓰고 있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가장 작은 자다. I'm the least inferior among the apostles. 모든 사도들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에서는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나는 여기 있는 사도들 중에 여기 사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이야기하겠죠. 사도들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고린도 후서에 가서는 나는 부족함이 없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첫 번째 포인트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아니 잠깐만요.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는 말은 나 돈 많이 있게 하셨어. 나 지금 뭐 실력도 있게 하셨고 세상에서 명예로 칭찬도 받게 하셨고 내가 이만큼 된 거 아 부족함 없어. 이 정도면 됐어. 그런 부족함이 아니에요. 그런 부족함이 아니고요. 고린도 전서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사도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고린도 후서 11장에서는 사도들과 비교해봐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을 해요. 본문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아니 아까는 사도들 중에서 제일 작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사도들보다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크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대표적으로 누굴까요? 자기 스스로 반장하던 사도 하나 있죠. 왜?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는 뽑아주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서 반장하던 사람이에요. 그 베드로 또 가장 오래 산 사람 요한 그리고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 야고보. 항상 이 세 사람은 늘 앞장서 있는 사도들 중에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세 명의 사도들과 내가 비교를 해보니까 나 똑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그 사람들하고 전혀 꿀리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제일 작다고 한 죄는 언제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것을 찾아봐야 되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가장 작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앞에서 보았을 때는 자기는 정말 작은 자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당신 사도 맞아요? 진짜 사도 맞아요? 라고 하면서 사도권, authority, authorship에 대해서 apostolic authorship에 대해서 챌린지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다시 돌아갈게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나서 1년 반이 있다가 바울은 떠났어요. 그 다음에 아볼로가 돌아왔죠. 아볼로가 돌아오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이 생겼어요. 바울파가 있고요. 아볼로파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좀 안 좋은 얘기지만 교회에서 보면 목사파 있고 장로파 있고 뭐 그런 것처럼 파가 막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당신 예수님하고 같이 안 있었잖아. 예수님 살아계시는 동안에 같이 안 있었잖아. 그럼 당신이 무슨 사도야? 라고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속에서 저 바울은 정말 사도 아니야. 정말 사도 아니니까 왜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돼? 라고 공격을 하니까 그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도의 권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의 권위에 있어서는 너희들이 얘기해봐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 나 꿀릴 거 하나도 없어. 똑같아.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야. 라면서 하는 말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즉 한 사람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부족하고 작은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권위는 꿀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한테 적용을 좀 해보아야 합니다. 물론 목사에게는 쉽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사람들 속에서 보면 뭐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별 볼 일 없고 예, 저 작은 자예요. 하지만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눈치 볼 일이 뭐가 있어요? 권위 갖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에게는 참 적용이 잘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래도 죄를 짓지요? 그래도 실수하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실수하고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당신이 무슨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그래? 당신이 그러고도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해요. 그때에 꼬리 내리고 기죽지 마세요. 비록 내가 실수하고 비록 내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좀 곁길로 갔다 할지라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자긍심을 가지세요. 그때에 우리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예 맞아요 나 죄인이에요. 나 오늘도 죄 졌어요. 하지만 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나 예수 믿어요. I'm a Christian 이라고 하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십시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주의 일을 할 때에 혹은 그러니까 그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니까 좀 줄여서 이야기한다면 전도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음식을 준비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뭐 어떤 일을 할 때에 주의 일을 감당을 할 때에 힘든 일이 오고 우리로 하여금 야, 저 뭐 그렇게 살아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지요. 그때에 꿀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자긍심을, 프라이드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자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듯하게 서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자기를 그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고 그랬지만 결국에는 가장 작게 지금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작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자기는 나는 작은 자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할 만큼의 아주 힘든 모습으로 산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도 많이 했죠. 오늘날 우리 미국식으로 말하면 아이비리그 나온 사람이에요. 아주 수학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분으로 봐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놓고 보면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말은요, 재산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장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여러분들을 놓고 생각하세요. 저는 저를 놓고 이야기할게요.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거 내 힘으로 되었어.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없죠. 절대로 없어요. 반대 거를 놓고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가장 낮아진 거 내가 낮아진 거야. 내가 다 내려놓고 낮아진 거야. 얘기할 수 있으세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은 본성 자체가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은 이 죄의 본능 때문에 누군가가 나보다 조금이라도 모자르면 짓밟고 싶어 해요. 그냥 누르고 이기고 싶어 해요. 내가 먼저 성공하기를 바래요. 저 사람이 망하든 어쨌든 내가 성공하면 돼요. 나 잘난 척하면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뭐 강아지를 키웠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은 나도 강아지 있어요. 내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러면 나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자랑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지금 작아졌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성경 말씀을 잘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의도적으로 인간적으로 자기 힘으로 스스로 낮아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또 옛날과 같이 교만하고 또다시 실수할까 봐 스스로 만드는 장치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안전장치예요. 그게 왜 안전장치인가 하면 어떤 말이 안전장치인가 하면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어떠한 상황이 생기든지 아니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저질렀던 일을 생각을 하면 정말 죄책감 가운데서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했었는가 하면 정말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열정 갖고 살았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에 그 옆에서 짱돌 잘 던지라고 옷까지 챙겨들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다메섹까지 쫓아갔잖아요. 다메섹이면요. 예루살렘에서 저 위에요. 한참 가야 돼요. 그런데도 거기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달려간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완전히 꺾여졌어요. 그 꺾여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평생 동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죄책감과 우울증에서 살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죄책감과 우울증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가장 작은 자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과거에 못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혹시나 또 옛날에 내가 훅 하고 올라와서 나를 자랑하게 될까 봐 항상 자기 입에 달고 다녔던 게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 일이든 하여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를 잘 마쳤어요. 그게 행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하나를 잘 마쳤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 많이 하십니까? 대답 못하시네. 저는 대답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아이고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어요. 이야기하시죠. 맞죠? 그런데 속으로는 꿈틀대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도 나도 했는데 그때는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누군가가 내가 한 일을 알아주지 않을 때 실망해요. 섭섭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나도 했는데라고 하는 것이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될까 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있어야 되기에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가장 작은 자입니다를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그 마음속으로부터 깊은 곳으로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죄책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뒷부분에 사도라 칭함받기조차도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 내가 어떻게 사도라는 말을 듣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또 수고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어진 겁니다. 제가 표현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몸이 가루가 될지언정 부서질지언정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과거에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나, 과거에 죽을 뻔했던 나, 하나님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세상에 목사까지 만들어주셨는데 가루 되면 좀 어때요? 부러지면 좀 어때요? 지치면 좀 어때요? 낙망하고 쓰러지고 그러면 좀 어때요? 결국은 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가 이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갈 수 있도록 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놓고 보면 베드로가 기적을 더 많이 행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기적을 많이 행했을까요? 바울이에요. 말씀을 증거할 때도 아주 폭발력 있게 말씀을 증거했던 물론 3,000명씩 돌아왔던 베드로의 이야기는 있기는 하지만 교회를 막 세우고 다녔던 것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어느 사도하고도 꿀리지 않았어요. 숫자 통계로 놓고 보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 열심도 있었지만 전도를 하면은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그 빌립보에 아까 말씀드렸죠. 빌립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루디아라고 하는 영어로 리디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 집을 드려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또 이 사도 바울이 성경 공부도 정말 잘 가르쳤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에 거기서 확신을 듣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에바브로디도. 또 사도 바울은 자기 사도 바울의 이렇게 손수건이나 옷까지만 이렇게 스쳐도 병이 다 났어요.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한마디에 그 에베소 동네에서는요, 그냥 그 우상 제기, 우상에게 드리는 그 그릇 같은 거, 은으로 그릇 같은 거 만드는 사람들이 막 책을 갖다가 다 버리고 불태우고 이랬던 일이 생겼어요. 사도 바울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다 하고 나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예요. 그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그런데 앞에 있는 것과 사도 바울이 행했던 일들을 연결을 시켜보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큰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먼저 행하셨던 일이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을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놓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기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가말리엘 문하에서 공부하시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렸을 때 그냥 딱 불러서 쓰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말리엘 문하에서 율법을 배우게 하시고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심으로 평생 사는 동안에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죄인 중에 괴수였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만드는 거예요. 다메섹에 사람들 잡으러 돌아가고 또 막 달려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메섹으로 가기로 했던 것을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갑니다. 다메섹으로 가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는데 그 나중에는 어떻게 목적이 바뀌었는가 하면 다메섹에 가서 예수 전하려고 전도하려고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또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에서도 실패해요. 그냥 사도들만 만나고 저 멀리 다소라고 하는 지역까지 내려가게 된 거예요. 왜 실패가 있었을까? 아니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겠다고 했으면 처음부터 성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패를 먼저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낮아지게 하세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을 시킨 민족의 영도자예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런데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준비시키고 그냥 나이 40 되었을 때 데리고 나오게 하시면 되잖아요. 모세가 80살 때 되었을 때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 40년 어디가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어요. 제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광야에다가 처박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낮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깎이게 하는 거예요. 목자로서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낮아지고 낮아진 다음에야 애굽 땅으로 다시 보내서 출애굽을 시키는 겁니다. 한 분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엘리야.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불을 붙이지도 않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재물을 싹 쓸어버린 정도로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이야기가 엘리야가 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더라. 엘리야가 가는 곳에 모든 사람이 회개하더라. 이러고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날 밤에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비구름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 아합 왕의 아내 이사벨이 당장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여자가 한 말에 무서워갖고 야밤도주예요. 진짜로요. 깨갱거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고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 나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냥 날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고 기운 차려라. 그리고 어디로 보내세요? 40일 밤낮을 걸어서 광야길을 걸어서 저 시나이 반도 남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굴에 처박아 두세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숨겨져 있는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숨겨져 있는 7,000명의 선지자가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오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게 됐는지는 다 다르니까. 근데 제가 많이 듣던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한국에서는 잘 나갔는데 여기 와서는 잘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 중에는 또 가끔씩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몇 년 전만 해도요, 가게가 몇 개고요. 내가 잘 나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잘 못 나가고 있는 거죠. 그때의 불평, 그때의 죄책감, 그때의 우울증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작은 자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실까를 보게 하는 거예요. 건강, 자녀 문제, 부부관계, 사업 문제, 돈 문제, 여러분이 계획했던 대로 안 됐잖아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작은 자로 만드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장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를 조심해서 봐야 돼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지분이 80% 갖고 있고 내가 20%의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일을 감당을 했는데 설교하고 가르치고 병 고치고 상담하고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들 중에 모습은 다 다르지만 내용은 하나였어요. 내용은 결국엔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종으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설교가 되었든 전도가 되었든 그게 가르침이 되었든 그것이 상담이 되었든 그것이 장막 텐트를 만드는 일이 되었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관점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I died with Christ.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I live with Christ.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너희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내가 그분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내가 지금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내가 지금 그분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너희가 지금 모이고 있는 그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목사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 운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야 합니다. 그 원칙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성경이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자기는 예전에 죽었던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새로운 영을 받았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 헛것입니다. 다 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가치가 생긴 거예요. 그 가치는 나를 위한 가치가 아니에요. 그 가치는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가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감사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한 해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정말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 자질구레하다고 표현 써서 죄송해요. 잔잔한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긍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게 만드신 하나님에게 감사하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변함없이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정말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풍부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